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새벽도 모두들을 주의 은혜로 부르시고 또 함께 새벽 예배의 단을 이곳에서 쌓고 또 원근 각처의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중심을 다 받아주시고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 주님의 친히 말씀하시고 행하신 바를 조금 해석하며 또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과 교훈을 주셔서 그 교훈 안에 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지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바르게 잘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건강함을 다 주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주시는 건강과 힘으로 살며 주를 영화롭게 하는 믿음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8절까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28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는 산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예수께서 감람원이라는 산에 가까이 오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신 것은 그가 말씀하실 일에 대한 두 증인의 증거를 주시기 위함이었다고 봅니다. 그가 그 마을에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은 그의 신적인 지식을 증거합니다. 그는 멀리서도 그 나귀 새끼를 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뜻도 있지만 또한 그의 겸손하심을 나타냅니다. 또 그가 다른 사람의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것은 그의 가난한 삶도 보입니다. 그는 온 세상의 소유자이셨지만 이 세상에서 나귀 새끼 한 마리도 소유하지 않으셨습니다. 31절 보시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가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났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은 예수께서 그 나귀 새끼의 참 주인이 되심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이 세상의 참 주인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소유물의 참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참 주인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이신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또 그 나귀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렇게 되어 있죠. 천지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35절 봅시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예수님을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하늘에는 혹은 하늘 안에 혹은 하늘 아래 하늘 아래 하늘 아래쯤 되는 뜻이 아닌 하늘 아래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들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거나 예수께서 가시는 길에 편 것은 그들의 겸손함과 주님을 향한 경외심을 보입니다. 또 모든 제자들은 자기들이 보았던 모든 능한 일들, 즉 기적들을 인해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 아래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들의 증인들이며 그 기적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왕을 보내실 것이다. 다윗의 자손 중에 호세아 3장 5절도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늘 아래 있는 사람들은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평안을 메시아로 말미암아 얻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바른 지식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39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그 바리새인들,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라고 여기 말씀한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선생 정도로 알고 존경하였을지는 몰라도 그를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찬송과 고백의 정당함을 증거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은 이방인들을 표현한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 같은 무가치한 자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주실 수 있고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며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41절 보시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권고는 돌아보는 날을 그런 뜻인데 돌아보시는 날을, 돌아보시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신약성경은 예수님의 우심에 대해 본문 외에 두 번 더 증거합니다. 한 번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였고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님께서 우셨다 그랬고 다른 한 번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이었다고 보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눈물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신 것은 그 성이 멸망할 것을 내다보셨기 때문이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되었고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화에 관해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멸망의 날을 내다보셨습니다. 그것은 주후 70년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여러 날 포위되고 마침내 함락되었고 예루살렘 성 거민들과 자녀들은 주의 예언대로 땅에 메어침을 당했고 성전과 집들은 다 무너졌고 불태워졌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거절하고 죽인 결과는 이처럼 비참하였습니다. 45절 보십시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 또 그 전통 본문에 보니까 그 안에서 파는 자들과 사는 자들, 파는 자들과 사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 파는 자들과 사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강도의 굴혈, 강도의 소굴, 이보다 소굴이라고 말하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파는 자들과 사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는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집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성전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성전 안에 소나 양들을 파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성전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제사를 위한 소나 양들을 팔아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도적질이나 강도질과 같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헌금을 강요하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어느 교회가 장로나 권사 같은 직분자들을 세우면서 혹은 병고침을 위해 기도해 주면서 헌금을 요구한다면 그것도 강도질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인자하신 예수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신 것은 성전을 향한 그의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의 청결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문제이었습니다.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는 것, 교회에서 모든 교리적 오류와 윤리적 오류를 제거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 교회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순수한 교회가 되게 하는 일은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47절마저 보십시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백성의 두목들이, 백성의 두목들,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였더라. 예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설교와 가르침은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를 죽이려고 꾀하였습니다. 단지 그들은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법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하였고 함께 모의하여 그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십니다. 첫째로 예수께서는 두 명의 제자를 보내어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하시면서 주가 쓰시겠다고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라. 주가 쓰시. 예수님께서 나귀의 주인이다. 주님이시다. 그 나귀 새끼는 주인이 있는 나귀 새끼이었지요. 33절에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임자가 주인이죠.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나귀 임자가 있는 나귀 새끼였지만은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나귀의 참 주인이심을 여기에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라. 나귀 새끼의 참 주인은 사실 인간 그 임자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그 참 주인이시다. 그는 나귀뿐 아니라 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아까 읽은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가 주인이시다. 골로새서 1장 16절도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소유자요 또 통치자요 주인이십니다. 그것은 실상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하나님 외에 천지만물의 주인이 없으니까 예수께서는 천지만물의 주인이시요 우리 모두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나입니까? 내가 주인이라면 내 마음대로 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면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일, 죄되는 일일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면 감사하고 슬픔을 주셔도 너무 낙망하지 말고 조금 참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슬픔을 주셨다 그렇게 하고 주님이 건강을 주시면 감사하고 또 좋은 몸이 안 좋아도 주님의 뜻 가운데서 다 온 줄 알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좀 참고 더 기도하고 주님 잘 이길 힘을 주세요. 또 주의 뜻이면 건강을 속히 회복해 하세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그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둘째로 모든 제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십니다. 그 신적 왕이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예.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왕이십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 예언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은 신적인 왕께서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언했죠.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출생하는데 그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하리라. 아, 신적인 인물이 오늘 탄생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다윗 왕으로 표현된 메시아의 강림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육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것은 죄사함과 심령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계명을 순종함으로 의와 선을 행하며 서로 사랑함을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이죠. 진정한 회복입니다. 참 회복은 그냥 땅만 회복돼서 돌아오면 뭐합니까? 와서 거기서 또 죄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 또 멸망하는 일이 또 반복될 터인데, 진정한 회복은 심령의 회복, 하나님 경외하고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바르게 살아서 주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이지요. 주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한 것은 그가 행하신 기적들을 다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성경은 그의 기적들에 대하여 더하여 그의 부활도 증거로 추가하였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들과 그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은 그가 신적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는 새 세계를 시작하기 위해 오신 신적인 왕이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왕이여. 우리는 예수님을 신성의 구주로, 신적 구주로 깨닫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셋째로,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미워하고 시기했고 배척했고 그를 죽이려고 공모하였고 그 일을 성취하여 마침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들이 성공한 것 같이 보이죠. 예수 눈에 가시 같아서 저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연구를 해서 마침내 죽였으니, 와, 이제 우리가 마침내 소원 성취했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죠. 예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미움과 시기와 배척을 받으셨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신적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고 거절하였고 배척하였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또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어서, 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다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여호와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었으니,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진실이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아직도 주를 영접지 않은 자들이 있으면은 속히 영접하기를 바라고, 또 주님 가신 길이 고난의 길인 줄 알고 우리도 고난을 각오하면서 나도 이 길을 가보리라, 가리라.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해 보리라 생각하고 주님 따라가는 제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들의 주인이시다. 주는 신성의 왕으로, 신성을 가진 왕, 온 세상의 회복자로 땅에 오셨다. 우리는 고난의 주님을 믿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지,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심령에 참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왕이 되시는지 우리로 참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하옵소서. 세상은 그를 못 박아 죽였고 그를 배척하였지만 주께서 은혜로 우리에게는 그를 아는 지식과 영접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셨사오니, 주님 진실이 믿고 따라가며 고난의 주님인 줄을 저희들이 깨달아 싸우니,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주님 믿고 따라가면서 이런저런 혹 어려운 문제들이 없지 않을지라도 낙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굳게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제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오니, 우리의 성정이 연약하오니, 우리의 심령,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오니 주는 긍휼히 여기소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사는 동안 항상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